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소원합니다. 소원하고요. 자, 오늘은 기이한 인연, 하나님 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이한 인연, 하나님 안의 만남이라는 주제예요. 자, 우리 삶이 많은 만남의 인연의 조합이죠. 연속이고 조합이에요. 어떤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삶에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은 예, 우리를 미저러블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 자, 제가 그 만남하면 떠오르는 또 이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많은 책은 읽지 않았지만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소설 중에 하나가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300페이지까지 읽다 포기했어요. 한 1000페이지에서. 예.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와? 근데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형인 드미트리에 대한 얘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형인 드미트리예요. 저기 이제 남자 셋이 보이고 뭐 손이 보이고 막 그러죠. 근데 저기 막 얼굴 보인 사람이 첫째 형 드미트리예요. 근데 잘 주의 깊게 안 보면 모르겠지만 촛대 같은 거 보이나요? 예, 저걸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겁에 질려 있는 아빠를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장면입니다. 예.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제 치워주세요. 예, 드미트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드미트리가 이제라는 첫째 아들이 아빠를 이제 아버지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 그의 최악의 결정 앞에 헤지턴트하게 머뭇거리게 하는 머뭇거리고 그리고 증오의 손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 내면을 심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적에 그에게 있었던 어떤 기이한 인연이 그로 하여금 최악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기이한 인연이냐면 드미트리의 유년 생활이 너무 불행했거든요. 엄마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빠는 거의 그냥 어뷰즈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밥 못 먹는 것을 뭐 밥 먹듯이 예,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어린 소년 드미트리에게 후의를 베풀어줬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고요.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죠.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소설 책에서는 이 드미트리가 최악의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그로 하여금 헤지턴하게 했던 것이 그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받았던 사랑, 기이한 인연이 그로 하여금 최악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드미트리 가슴 한켠에 항상 살아있었던 거죠. 이 짧지만 강렬한 기이한 인연. 한 번의 만남이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걸 믿어요. 세상이요, 점점 살 맛이 없다고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건 분명 아니죠. 먹고 살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살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심플해요. 왜 우리는 언제 살맛이 나나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근데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들이 이 복잡하고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이한 인연이란 아이들이나 꿈꾸는 동화로 치부되어 버리죠.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나 기이한 인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이한 인연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의 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인연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 안의 만남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기이한 인연들의 연속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이한 인연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기이한 인연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은요. 참 기이한 애증 관계죠. 기이한 인연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은 보통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도 기이해요. 다윗은 사울이 비록 그의 원수였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자,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사무엘하.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애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사울은요, 지금으로 치면 직장 상사가 되겠죠. 그리고 장인이 돼요. 다윗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지어준 사람이지만 사울은 다윗에 가진 것을 다 빼앗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집도, 차도, 아내도, 직장도, 뱅크 어카운트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 수년을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살인의 위협 속에서 광야를 전전해갔고 급기야는 적국으로 도피하는 망명자 신세까지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고 죽이기 원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다윗의 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원수의 죽음 앞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원수에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자, 눈에는 틀렸어요, 여러분. 눈에는 양 눈과 코와 이빨이에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예. 눈에는 눈으로는 좀 약하죠. 예. 우리는 배 따따블로 감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애통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 애통함을 접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위한 슬픈 노래, 애가가 되겠습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한가요? 아니면 그래,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나요? 어떠세요? 이 애가를 접하면서 생각이 없으신가요?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왜 저러지 다윗이? 의도가 뭐야? 도대체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의도가 뭐야? 굉장히 교활한 거 아니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윗의 목적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냥 혼자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뺏어야죠. 그러기 위한 어떤 고도의 계획된 정치적인 어떤 무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처음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궁금증이 저는 좀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삐뚤어진 마음을 보냐면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인데 이거랑 너무 이렇게 매칭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의 주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장, 잘생겼고 힘세고 멋진 귀족의 주유가 있는데 제갈량이라는 유비의 책사와 컴피링하는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주유가 제갈량 때문에 열받아서 죽었어요. 예, 얼마나 열받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제사하는데 찾아와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오열을 해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주유랑 제갈량이랑 원수인 줄 알았는데 제갈량이 막 우니까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진짜 친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계책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제갈량이 떠올라서 저는 이제 좀 디스트랙팅이 된 것 같아요. 자, 제갈량은요, 유비를 도와서 삼국을 통일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속이고요. 그런 장면을 연출하죠. 자, 우리 다윗은 어땠을까?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트위스팅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나요? 예. 자,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이번에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궁금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우리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와서 기름도 부었고,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나단의 신탁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까지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왕, 그런 퀘스천 안 하고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인 거 말고, 다 아는 거 말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을까? 그것을 목표로 살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장면은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전제가 다윗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어. 다윗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어. 라는 게 좀 설득이 되면 이 장면은 정말 그대로 그 진심의 반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5장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 성경은 보석,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5장에 있어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야단데 realize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야 그때 realize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구나. 그때서야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요셉의 꿈, 꿈 하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도 결코 이집트의 장관이 될 거라는 것을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기도하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절할 때 그때서야 요셉이 꿈이 기억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 이 세상의 최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처지가 그렇고요. 다윗의 배경이 그래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신앙이 그래요. 다윗의 신앙은 일상 속에 당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었어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합니다. 슬퍼해야 하기에 슬픔을 나타내야만 하기에 슬퍼했던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애초에 사울을 그가 컴피팅하는 라이벌로 아니면 오버커밍해야 되는 애니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 대상도 비교 대상도 아니죠.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존재였어요.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사람의 관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렇죠, 세상에서 맺는 관계의 일방적인 관계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기이한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인연이에요. 신비롭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용사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여기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구절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첫 구절에 있고요, 시의 마지막 구절에 있고요, 중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반복되었을 때 강조와 함께 그 두 구절이 아우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나타날 때보다 말씀드리죠. 근데 이 시에도 그런 스트럭처가 양식이 있어요. 자, 첫 구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마지막 구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노래는 솔리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한 노래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절을 인클로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걸 알고 보면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더 클리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비극은요, 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보니까 한 개인, 그러니까 다윗에게 퍼스널한 어떤 손실 아니면 아픔이 아니에요.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닙니다. 자, 20절과 24절은 내용은 반대되지만 패럴렐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병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용사의 죽음이 개인적이지 않고 국가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20절과 24절이 병렬 구조로 나타내고 있죠. 20절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게 20절이고요. 자, 24절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죽음의 심각성, 이 죽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애통한 마음을 저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이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인 길보아산을 컬싱, 저주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아픔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장소에 앞으로는 어떠한 생명도 나지 못하리라.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고 어떠한 수산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강렬한 표현을, 아픔에 대한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애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실은 이제 사울이 얼마나 속물인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얼마나 속물인지를 보아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말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비록 그가 불순종하고 심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사울을 아름답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죠. 예, 세상에 없는 마음이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사랑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정원 형제가 입을 뻥긋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큰 소리로. 예, 그렇죠. 예, 거의 90%의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의 행위와 결정에 묻어나 있습니다. 지난달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람 선택이라는 주제로 선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내용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게도 기이한 사랑을 경험했던 기이한 인연이 예,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이한 사랑을 경험했던 기이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기이한 인연에 실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자, 26절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형 요나단이여, 정말 형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형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거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사랑이 어떠했대요?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기이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이하다. 이게 한글로 들으면 좀 이게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어요. 기이해? 혹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혹시 남자 서로 좋아했나?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이한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기이하다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을 때 전혀 섹슈얼한 것과 상관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앞서서 자, 남자에게 가장 정열적인 사랑은 아마도 이성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죽기까지 합니다. 자, 남편들 어떠신가요? 아내들 어떠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저는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런데 실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예,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사랑하죠. 예, 일반적인 사랑의 원인이 이기주의예요. 예, 그런데 이런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과 비교했을 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했다는 거예요. 요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없다는 말이죠.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기이하다. 히브리의 뜻은 팔라라는 말인데, to be wonderful, surpassing, extraordinary, separate by distinguishing action이에요. 구분되는 어떤 행동이에요.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신비하고 뛰어난 능력을 함유하고 있어요. 무언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 기이하다, 파라라는 의미가 어떠한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리프하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나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나는 기이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할 때 동일한 동사예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원래 불임이었죠. 그런데 이미 폐경까지 왔어요. 불임이에요. 가질 수 없죠. 약속의 씨를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불가능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게 없어. 기이한 일을 하겠다. 그 단어예요. 예, 무언가 extraordinary한, surpassing한, wonderful한 일을 하겠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은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지 얘기하신 장면에 있었어요.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기이한 일을 해서 너희를 구출할 거야. 그 기이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자, 세 번째, 민수기 6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 나시린,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을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구별하다가 같은 동사예요. 기이하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이하다는 말은 섹슈얼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기이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원더풀하고 서파싱하고 익스트라오디너리한 그런 어떤 액션이에요. 그런 기이한 사랑을 누가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준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이렇게 기이하게 이렇게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준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가다니 제가 애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요나단이 준 사랑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죠. 사울 아빠와 아들의 싸움이에요. 예, 다윗을 놓고 이제 아이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탈출시키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탈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울 아빠가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마 사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한 것 같아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예, 아빠니까 후레자식이라고는 말 못했겠죠. 그러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너에게 수치다 이 말은 가장 큰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거는 완전히 너한테 수치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아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바보 멍청구리 뭐 이 빠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의 자리가 위태해. 우리 집안이 위태하단 말이야. 싹을 잘라야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말대꾸를 해요. 무슨 말대꾸를 해요? 아빠,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말? 아빠, 다윗이 무슨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이 무슨 잘못했는데요, 아빠? 한번 말해보세요. 예, 사울이 완전히 열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단창을 던져 요나단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인텐션을 갖고 던진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리고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 아빠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분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완전히 탈출시키죠.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왕위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예요. 경쟁자잖아요. 누가 봐도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기이한 사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한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시작된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기이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죠. 첫 만남은요, 장군과 무명의 소년으로 만났습니다. 비교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경쟁 대상도 못 돼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기이한 사랑을 베풀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기이해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에요. 요나단만 주는 게 있고 다윗은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어요. 옷은요, 권력의 상징이고요. inheritance예요. 명예와 권력과 생명 모든 것을 그의 전 존재를 주었어요. 왜 이런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완전히 동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inner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멋진 슈퍼스타에 대해서 매혹된 게 아니에요. 그가 지적으로 바라보던 가치, 그가 알고 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의 조합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 구절에 있는 장면은 방금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순 상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부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한 거죠. 마음이 합한 거예요. 방금 다윗은 골리앗을 쳐 부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멋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장군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요나단은 언약을 기이한 언약을 맺었죠. 자기의 전 존재를 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군이라면,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 요새 포켓몬스터 알죠? 득템하잖아요, 득템. 지금 득템한 거예요. 다윗은 득템한 거예요. 예. 쌈 잘하는 애. 어디 가든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애 한 명 딱 구한 득템한 거잖아요, 득템. 사울은 그렇게 반응해요. 자, 짧은 구절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을 컨트라스팅해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득템했잖아요. 득템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존재. 내 유익이 있는 존재.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다윗은 득템이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마음이 합한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요나단은 득템에서 오버한 것이 아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한 거예요. 그 표현이 더 맞죠.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요나단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자, 요나단과 다윗의 이 기이한 인연을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더 확신하는 건 요나단이 있는 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꿈꿨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왕으로 있는데, 후계자로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감히 꿈꿨을까? 바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더군다나 다윗의 애교가 진실한 거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경쟁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원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그처럼 사랑했던 기이한 인연, 기이한 사랑의 대상, 그 형이 죽은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잠깐 보는 거죠. 우리의 만남 혹시 득템하는 그런 득템으로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인맥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이 기이한 만남하고 이런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기이한 인연의 연속이다.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됩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당신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당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줬잖아요.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었잖아요. 당신이 다른 나에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편에 서 있었잖아요. 내가 궁지에 있을 때 당신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했잖아요. 이렇게 다음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기이한 사랑, 기이한 인연.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두,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참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며 살던 반역자,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과 경쟁하던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죠.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기 전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사랑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원수일 수 있고 경쟁자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이한 인연들이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걸 경험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그 기이한 사랑을 맛보게 준 것도 사실이에요. 아,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43년간 20대 20살 언저리에서 20대 중반 언저리에서 70대 중반까지 43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 문둔병자를 돌본 두 분의 수녀님 이야기를 접했어요. 다 이제 백인이죠. 백인 자매분들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상을 지정해서 주시는데 2015년에 이분들에게 상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드린 거죠. 자, 이분들은 이제 11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이제 70대 중반 되고 80이 가까우니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고 그냥 감사했다는 메모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상을 받게 됐으니까 상을 드려야 되니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너무 흥미로워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나는 예수님 뜻 따르고 복음 따라서 산 거니까. 예, 하여튼은 영어가 아니에요. 하여튼이에요. 예, 오스트레일리아 할머니가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 하여튼 나는 예수님 뜻 따르고 복음 따라서 산 거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소록도에서 진짜 좋은 시간 보냈고 나는 그저 그들의 좋은 친구였어요. 기쁘게 했으니까 충분한 거야. 예. 특별한 거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너무 고마운 추억이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을 보고 우리의 참신앙의 선배들의 기이한 인연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누가 감히 신은 죽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이한 인연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기이한 인연을 맛보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이한 인연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인연이에요? 득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세상에 없는 아름답고 원더풀하고 신비한 어떤 만남들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똑같이 비교하고 경쟁에 찌들어 괴이한 인연들 뿐입니까? 아니면 신비한 인연이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멋진 구절을 만들었어요. 한번 읽었더니 전혀 멋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의 만남은 기이한 인연이라는 실로 신비롭고 실로 만들어진 신비롭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 영혼에 입혀주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기이한 인연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풍성한 삶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만남 사이에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 그 인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 보면,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짝도 만나고, 그렇죠? 일도 하게 되고, 자녀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냥 하나님 생명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기이한 선물을 주신 것처럼요. 요나단이라는 기이한 사랑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파지티브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Jehovah has given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이한 인연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기이한 사랑을 맛보게 하셨고요. 또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풍성한 기이한 인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